예,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적인 내용이 이제 설교에 많이 있고 이제 그다음엔 또 영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래 전에 있었던 실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대략 한 16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21살이 돼서 병역의 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이제 군대에 갔습니다. 6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부대에 배치돼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훈련을 받으러 나갔는데 이제 행군을 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님들 잘 아시겠지만 완전 군장을 하고 이제 40km를 행군을 하게 됩니다. 10시간 이상 행군을 하고 바로 투입이 됐어요. 공교롭게도 다시 비무장지대 내로. 그러니까 몸은 굉장히 이제 피곤한 상태였었죠. 그래서 이 청년은 이제 그 당시에 복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등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투입을 시키는데 이제 이등병과 그러니까 짝대기 하나와 짝대기 네 개, 병장을 짝을 짓고 그다음에 일병과 상병을 짝을 짓고 이런 식으로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입이 돼서 들어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10시간 동안 행군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은 굉장히 정말 피곤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병장들은 그러면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이등병한테 너는 똑바로 깨어서 좀 잘, 누가 오나 보라고. 이제 주로 사실은 소대장이 오나 보라, 이런 거였겠죠. 적이 오나 보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소대장이 전령을 하나를 데리고 이제 그 몇백 미터마다 하나 있는 그 초소를 계속 이제 돌게 됩니다. 보초를 잘 서고 있나. 그래서 소대장이 오면 깨우라고 하고 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등병이 아무래도 그 이제 경험도 많지 않고 또 긴장이 되고 또 졸린 상태고 그래서 이제 비몽사몽 간에 총을 잘못 조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탄창에는 이제 탄환을 껴넣게 되는데 제일 위에 또 중간중간에 예광탄이란 것을 껴넣게 됩니다. 이 예광탄은 이제 실탄보다 먼저 발사가 돼서 불을 비추는 그런 탄환이에요. 그래서 적의 위치를 확 노출시키는 이제 그런 탄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탄처럼 강력하지는 않지만 맞으면 죽습니다. 예광탄도. 똑같이 탄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 청년은 실수로 예광탄을 발사하게 돼요. 그 탄환은 청년의 턱을 뚫고 입을 통과해서 눈 밑을 지나가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청년은 당연히 바로 쓰러졌었죠. 피를 막 흘리고 쓰러졌어요. 마침 전령을 데리고 초소를 순찰하던 소대장이 바로 10m 거리에 있었어요, 초소와. 그래서 바로 총소리를 듣고 뛰어 들어와 오게 됩니다. 잠자던 고참은 일어나서 막 어리둥절하죠. 갑자기 막 피가 흥건하게 돼 있고 이제 자기 후임은 쓰러져 있고, 그래서 막 정신이 나간 상태로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을 파악한 소대장이 이제 피를 흘리고 정신을 잃은 이 청년을 등에 업고, 그다음에 그 삼비탈을 뛰어서 헬기장으로 가게 돼요. 여기는 뭐 도로가 없어요. 그냥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비탈을 뛰어서 이제 헬기장으로 가게 되고 결국 이 청년은 헬기를 타고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통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청년은 3, 4일을 넘기기 힘든 이제 위독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3일을 넘길지 4일을 넘길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청년은 이제 얼굴에 그 탄알이 지나갔기 때문에 말도 하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한 채 얼굴 자체를 다 붕대로 감고 이제 손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누워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사고 소식을 듣고 이제 가족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가족들 중에는 이제 청년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이제 형이 가서 형이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청년이 누워서 손짓으로 이렇게 쓸수 있는 걸 달라고. 지금 앞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은 주로 수첩에 이렇게 써서 의사를 표명하고 들리긴 하니까 그렇게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손쓸 거를 달라고 종이랑 펜을 달라고 해서 이제 종이랑 펜을 갖다 주니까 그 청년이 무엇이라고 썼는지 아세요? 두 글자로 된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는 바로 지옥이라는 단어였어요. 지옥. 그 청년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서 두렵다고 썼어요. 두렵다. 자신이 그곳에 가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에 다닌 적도 있었고, 훈련소에 들어갈 때는 신약성경도 가지고 들어가서 훈련받는 내내 읽었었어요. 하지만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하늘나라나 지옥으로 가야 할 순간이 오게 되자,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옥이 한없이 두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었거든요. 교회는 다니고 신약성경도 읽었지만. 그래서 청년의 형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줬어요.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면 내 손을 꽉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청년은 형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화예요, 실화. 제가 어떻게 이 청년의 이야기를 자세히 아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청년의 형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청년이 믿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미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이 새로운 출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낳아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이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출생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출생 자체가, 믿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만 출생 자체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믿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이지만 한 가지 사실을 더 보충하고 있죠. 믿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런데 무엇을 믿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다른 사람들도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같다는 거예요. 이분, 같다는 거.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게 믿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누가 우리 집에 오도록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곧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정말 만일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지도 않았으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왜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을 통해 구원해 주셔야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그냥 지연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을 100억에 판매하신다면 100억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 구원받았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의미죠. 영원한 생명이 100억이라면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영원한 생명이 100억이라면 비싼 거 아니에요. 100억 주고 사도 그거는 잘하는 장사예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100억이라면 구원을 100억을 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기에 있는 아마 대부분의 잘 모르지만 정말 뭐 재벌 2세가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확실한 건 저는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이 100억이라면. 1억만 해도 구원받기 힘들어요. 당장 어디서 뭐 팔아야 되고 대출해야 되고 힘들어요. 아마 구원이 100억이라면 이건희 회장 같은 분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100억이라고? 영원한 생명이 100억이라고? 그럼 그거 한 10개만 주세요. 일시불로 계산할게요. 뭐 이러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100억이 아니라 너무 비싸니까 100만 원으로 할인하신다면 어떨까요? 100만 원. 저는 사실 교회에서 설교하고 하신 말씀 전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네. 100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100만 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 없, 구원받지 못할 것 같으면 형제가 아마 빌려주실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갚으라고 하고. 100만 원이면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그렇다면 100만 원이 아니라 100원이면 어떨까요? 100원.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모두.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무슨 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아프리카에선 뭐 50원이면 하루 식사를 할 수 있대요. 50원이면. 그런데 그 하루 식사할 50원이 없어서 매일 수천 명이 굶어 죽는데요. 구원이 100원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구원받을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싸도 100원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소유하신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억이나 100만 원이나 100원이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랜덤으로 그럼 엄청 우리는 떨리겠죠.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100억, 100만 원, 100원. 이 숫자는 하나님께는 아마 전혀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오해하지 많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시잖아요.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선 여러분의 재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는 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드리는 퍼센테지가 훨씬 중요해요. 비율이.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헌금이 일주일에 거치는데 모르겠어 얼마나 거치는지 예를 들면 일주일에 천만 원이 거친다. 어떤 주는 1억이 거쳤어요. 제가 교회를 할 때 그렇게 되면 저도 인간인지라 흥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러실까요? 막 야 가브리엘 와봐 여기 지금 1억이나 들어왔어 이번에 하면서 흥분하실까요? 전혀 흥분하지 않으실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액수가 하나님께는.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나중엔 다 불살라버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쏘시개를 쓰신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액수는. 다만 그 드리는 그 돈에 드리는 같이 담겨있는 그 마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는지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을 받고 구원을 파시는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100원이나 100억이나 의미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원의 구원을 팔아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예 무료로 주시기로 한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값없이 구원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낸다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나쁘게 살아도 구원받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냐 지옥에 간다는 거냐 그건 너무 하나님 잔인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낸다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들은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행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아름다운 동행인가 무슨 그런 희귀 질병을 다루는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몸이 돌처럼 굳어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40살이 넘었는데 몸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 병에 걸려서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씻을 수도 없고 뭐 용변도 볼 수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만일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절망에 빠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선행 없이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라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자기가 선행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전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말 잔인한 구원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17살 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17살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성경을 읽게 됐냐면 공부를 하기가 좀 싫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기서 이제 그 고등학생들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간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언어 연수를 호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호주로 언어 연수를 갔는데 짐 속에서 보니까 성경이 나왔어요. 한영대역 성경이. 나중에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이제 어머니 친구분 중에 그 톰슨 출판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영어권에 가니까 거기 문화가 있으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짐 속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호주에 이제 갔는데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다 시골이고 그냥 시골로 그 유학원에서 시골로 보내버려가지고 할 게 없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17살 1990년 7월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실 구약 성경부터 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사실 이렇게 정확한 이런 말을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근데 돌이켜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믿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영존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은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래,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을 믿는구나. 내가 기록한 이 내 말을 믿는구나.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그냥 다시 태어난 걸로 쳐줄게.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출생을 통해서 부모님의 가정에서 실제로 태어난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가정에서 실제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또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이건희 회장의 집에서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이건희 회장의 집에서. 아마 엄청난 일일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막 삼성을 막 주무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가족, 어떤 재벌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모든 것을 소유하신 가장 부유하신 분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10년 동안 매주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다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고 다시 태어났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는 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꾸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10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된 전과 후의 인생이 같을까요? 다를 거예요. 1000억짜리에 제가 만약에 당첨됐다면 저를 만나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인생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온 세상 모든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면 이상한 것이 아니라. 17살 때 예수님을 개인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고 나서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고 방황하던 인생이 확신을 갖고 삶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만일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게 사실이라면,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게 사실이라면, 제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이 사실이라면 저희 인생은 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영원을 위한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영원을 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잘 살고 있잖아요. 저희보다 더 재미있게 잘 살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죄다. 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게 아니라 믿는 즉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믿는 사람의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왜 구원받는 순간에 주시는지 아세요? 지금 필요 없어요. 그렇죠? 죽을 때 주시면 돼요. 이론적으로. 근데 지금 주셨어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이 80년간은 살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 없어도 살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과 영원에서 사는 삶이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영원에서 살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잠시 멈추는 것이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생명의 목적이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명은 80년이나 90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80년, 90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의 수명은 8, 90년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계획은 80년, 90년이 아니라 80년, 90년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모두 인생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인생 계획이 있어야 돼요. 언제 결혼하고 언제 무엇을 하고 계획이 있어야 돼요.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만들려고 해도 설계도를 그려야 됩니다. 근데 구멍가게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인생을 위한 설계도가 없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조금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은 인생 계획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인생 계획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20살까지만 인생 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냥 닥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 사람을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 계획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인생 계획을 70년이나 80년이나 90년까지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은 영원히 지속돼요. 따라서 우리는 80년이나 9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 만년 영원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런데 영혼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문제가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일들을 걱정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을 잡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또 오르는 게 문제라고 해요. 반대로 결혼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합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해요. 저도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다 하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일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남을 일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의미를 갖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문제는 집이나 직장이나 결혼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성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구원받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물으실 거예요. 어느 대학을 갔는지도 중요한 문제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은 묻지 않으실 겁니다. 어느 집에 사느냐도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도 묻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차를 탔는지 연봉을 얼마나 받았는지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을 묻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무엇을 가져갈 것이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한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될 거예요. 저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게 무엇인지는 다행히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그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을 믿는 교회가 없는 분당 지역에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개척해야만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현재 선 위치에서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게 하신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길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이 80년이라면 저는 벌써 절반을 사용한 셈입니다. 나머지 인생은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어요. 벌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물쩡거리다가 절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린이들을 놓고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린이 설교를 할 때는 이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문답식으로 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면 애들이 다 딴짓을 하고 있어요. 자거나. 그래서 이제 문답을 하고 특히 이제 자거나 이런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하는데 이제 영혼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의 몸은 지금 약간 중고 상태이지만 40년이나 됐으니까 중고지만 이 혼은 결코 중고가 아니란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아직 몸도 다 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닌데요? 저는 9년이나 됐는데요? 중고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년이 된 건 중고가 아니야. 80년 정도는 돼야지 중고고 예 어물쩡거리다가 벌써 40년이 지나갔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은행 이자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100년 후, 100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영혼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100년 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들일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직장에 다니고 무슨 집에 살고 무슨 차를 탔는지는 100년 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면 100년 후에는 모두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100년 후에도 남아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예외 없이. 확실한 사실은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월급을 좀 더 받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 대학에 갔어야 했는데 내가 그 부동산을 그때 구매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후회는 할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내가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렸어야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는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제 얘기예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머리로만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주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더 잘 이걸 운용, 또 돈 얘기를 하면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더 잘 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맡기겠죠. 근데 그 사람이 잘 못 굴릴 것 같으면 그냥 내가 차라리 투자를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주님보다는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주님께 드렸다면 괜히 이상하게 쓰실 것 같고,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게 쓰실 것 같고. 그래서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명령이죠.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잡혀가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살인을 안 하고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설명을 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렇죠. 가장 큰 시험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시험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의 시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법시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험이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가장 쉬운 시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정답이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심판할 게 내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정답이 공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법시험에 정답이 공개되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바로 응시를 하겠죠. 또 답을 막 써내려가겠죠. 정답이 공개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실패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건 농담이지만 이제 어떤 뭐 쓸데없는 거 논쟁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공중에서 열리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고 그보다 먼저 죽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함께 위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상에 주님과 함께 재림을 하게 되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공중은 춥잖아요. 그렇죠. 공중은 추워요. 그렇죠. 기온이 내려가잖아요. 저는 과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기온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긴 추운데 과연 거기서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논쟁하는 사람도 봤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거기서 추위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한 것들이 불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대요. 우리가 한 일들이.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은 보석으로 나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아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위해서 산 것들은 다 이제 나뭇가지나 구루터기나 해서 불에 활활 타버릴 거예요. 그렇죠? 저는 거기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후끈한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땔감이 많기 때문에. 각자 엄청나게 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물론 이제 이건 농담이. 이런 걸 교리로 가르치진 않아요. 저는. 농담이고.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될 겁니다. 인생은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가장 제대로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면 인생은 100% 장담하건대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100년 후엔 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때 인생을 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을까 하고. 오직 주님께서 사용하셔야만 인생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만약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아무도 죄값을 치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만약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걸 다 해주셨어요.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만일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선물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거나 거절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준비를 모두 마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바로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는. 만약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살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형제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은 우리 자신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은 일시적인 시간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사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모두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성경 기록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은 모두 사라지고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혼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일하고 누구와 함께 기도하고 누구와 함께 공부하고 교제를 나눠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젠가 이 세상이 모두 사라져버린다고 믿는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분당에서 할 일은 사실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잠시 기도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월 마지막 주, 7월 첫째 주부터 분당 이제 미금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 교회 이름은 분당 침례교회입니다. 장소는 미금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분당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교회예요. 6월 29일에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는 상태예요. 갓난 아기와 같은 교회입니다. 젖도 잘 먹고 이유식도 잘 먹고 배밀도 하고 걸음마도 하고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